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리라고 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신명기가 우려했던 대로 사사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시 신명기 관점에서 설교합니다. 지난주에 끔찍한 시체 토막 사건을 사사기 마지막 장에 다루었죠. 사사기서의 그림, 신명기적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설교는 내주나 다다음 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치사회적으로 가부장적 제도, 지파단위였습니다. 땅의 경계가 있는 단위가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12 지파별로 땅 기업을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땅을 정복한 이유죠. 각 지파에서는 어른, 장로들이 계셨어요. 공동체의 공의와 복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줘야 합니다. 열둘은 야곱의 열두 아들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던 열둘입니다. 느슨하지만 공동의 적을 방어하는 연합군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한두 번 비상소집도 하지만 두세 지파 정도가 소집에 응했습니다. 전국 규모의 12지파 소집은 흔하지 않았어요. 12를 묶어서 하나 된 워싱턴 같은 중앙의 슈퍼정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율법 혹은 언약책을 카피합니다. 상자에 보관해야죠. 법궤, 언약궤에 넣고 12지파 직영마다 옮기면서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처럼 붙박이 보관이 아니었습니다. 옮길 때마다 지파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보다 더 권위 있는 인물이 새로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들의 활약을 담은 책이 사사기죠. 사사들은 하나님이 길러둔 리더들입니다. 일으킨 리더입니다. 사사란 말은 3000여 년 당시에 리더라는 의미로 셈족 언어에 쓰였다고 합니다. 반신반인 같은 초인적 인물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사사는 어디까지나 인간 리더입니다. 우린 사사들을 재판관으로 번역해서 오해했어요. 사법적인 컨텍스트에서 이해하지만 3000년 전에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적 위기에 부름받아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적 리더 장수입니다. 사사는 카리스마의 소유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고 표현되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 raise up 백성을 위기, 즉 이웃 나라의 침략이죠. 위기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 제도란 고정된 어떤 정치 형태를 띈 적이 없습니다. 사사들 면면을 보면 그 앞에 있었던 사사와는 뭔가 약간씩 달라요. 출신 성분이나 성별이 다르지요. 데보라 사사는 여성 사사입니다. 남자 장수 바락과 합작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장수 시스라를 상대로 싸워 승리하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머깃도 평지에서 야엘이라는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텐트로 유인해서 그의 관자놀이를 대못으로 박아 죽여서 거둔 승리입니다. 끔찍한 장면이죠. 사사들이 뽑힐 때는 그가 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드라마 극적인 장치인 트릭이나 꾀를 부릴 줄 아는 캐릭터예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처럼 술수에 능하거나 간교했단 말입니다. 기도원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뽑힌 것은 연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근육질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 그는 무자비한 전사였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 더 잘생긴 건가 질문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는 미디안과 싸웁니다. 그 전에 그는 리더가 되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였습니다.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버림받은 집 출신입니다. 그는 암몬과 싸우는데요. 맹세 한번 잘못한 이유로 딸을 죽여야 했습니다. 비극이죠. 그리스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캐릭터 에피케니아와 비슷합니다. 삼손도 사사인데 도덕적으로 본받을 만한 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웠죠. 그런데 외국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사들은 이상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다만 대중적 인기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각양각색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개별 사사들의 스토리의 컬렉션이기 때문이죠. 로컬 히어로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들 중 몇몇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계층이라고 했죠. 산만한 캐릭터들이 주인공들입니다. 기생의 작식도 있어요. 불안당 출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 내려오는 민담이나 영웅 호글 스토리 같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메이저 사사가 있고 마이너 사사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열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이너는 단순 팩트 소개로 끝납니다. 몇 명만 소개하자면 첫째 사사 온넬이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우리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첫 사사입니다. 의미가 있죠. 바로 갈렙의 조카이니까요. 즉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낌새가 보이죠?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앞선다는 설정입니다. 전공을 세워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는 언급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가 메소포타미아 왕을 격파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을 연상시킵니다. 사사기 편집진들은 지금 바벨론, 즉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수백 년 전에는 그 반대 현상이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사 에후드가 있습니다. 책략과 지략이 뛰어난 왼손잡이입니다. 중동지역 가옥 중에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옥상 화장실이죠. 모압 왕 에글론을 거기서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사들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가 아닌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이 소유하는 재단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레위인 첩의 살해로 촉발된 이스라엘 레전 스토리로 사사기가 끝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스토리마다 각양각색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죽음과 사울 왕 즉위 사이에 200년 기간이 사사기 배경입니다. 기원전 1200년부터이죠. 왕이 없던 시대, 왕을 세워달라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기록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나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대규모 전쟁이 아닌 소규모 국지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길가서,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죠. 주변에 암몬, 모압, 미디안, 아말렉, 기브온, 에돔 이런 도시국가 수준의 나라와 싸웁니다. 이웃 땅을 빼앗아 큰 나라를 일구는 과정이죠. 지난주 설교 내용 중 베냐민 지파가 지상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 이후 사사기 200년이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첫 사사 온넬이 소개되기 전 사사기의 서론격입니다. 2장 21절에서 23절, 3장 1절에서 6절을 눈여겨봅시다. 편찬자의 역사를 보는 시각이 녹아 있습니다. 그 시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책 전체의 프레임입니다. 1, 2장을 훑어보면 1장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혹은 미정복 스토리를 요약했습니다. 말로는 모세의 명령 시키는 대로 다 정복했다는 거죠. 하지만 차지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글쓰기 순서에 따라서 유다 지파의 땅 남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 구원 스토리를 다시 들려주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게 신명기 12장 프레임입니다. 철저하게 파괴하라. 헤렘 명령이죠. 제가 오늘 신명기 맛, 맛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사기도 신명기 편집진의 의도를 듬뿍 담은 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에 마치 신명기 맛, 맛가를 내는 양념가루, 이를테면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으면 한국 김치 맛이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맛? 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맛입니다. 고로 이스라엘도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입니다. 아니면 페널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1절에 나도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리. 이거 해설하면 20절을 보면 돼요. 너희도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니다. 편집인은 독자들인 우리가 편집 의도를 알고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천사가 말하는데 2장 2절에 네가 신실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잖아. 하나님이 단단히 화난 모습이죠. 2장 3절에 내가 다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가 체크하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을 미끼로 함정으로 남겨둘 작정이었습니다. 그 작정이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더라가 사사기 1장에 마치 남발된 수표 10장으로 경찰서 수사팀이 알렘판에다가 도배한 것처럼 보여요. 쫓아내지 못하더라는 이 범죄 사실, 잘못을 따져야 하는 경찰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오늘 본문 3장 6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혹은 편찬자들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하시며 이게 하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비롯한 신명기 후속 작품들의 의미가 뭘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고 신명기 후속 작품들 중 사사기를 공부하는데요. 사사기가 신명기의 맛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역사 편찬자 관점이 엄청나게 배어 있습니다. 젖을 달라고 보채는 아기가 있는데요. 엄마가 옆에 없다고 떼를 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꼬집고 비판하는 편집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편찬자, 집필자들의 고발장을 리포트해요. 이 시대, 이 나라에 차세대가 일어났건만 여호와의 구원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건만 이 세대마저 하나님께 여전히 무례하더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눈에 악한 짓, 저들의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짓거리를 하더라는 것이죠. 저들이 다른 신을 섬겨 절하고 여호와를 경노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저들을 약탈자 손에 넘기십니다. 이미 신명기의 경고요.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엄청난 고통 중이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리더를 세워서 약탈자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저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사사를 주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죽자 또 배반하여 우상을 쫓아가고 심지어 절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쁜 행실 손톱만큼 없애지 못하더라, 완고하더라는 리포트입니다. 말하자면 신명기 학파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관점이죠. 국가의 위기? 여호와께 신실했던가? 아니더라.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짓을 왜 해?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저에게 팔아 넘기시더라는 거죠. 전쟁에 패하고 적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삶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때 저들이 울부짖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곧바로 리더 사사를 세우고 구원에 착수하십니다. 이때 이 패턴 범죄, 징계, 통회, 구원, 사사에게 되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리더를 통해 이런 추세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 기드온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지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의 우상 바알을 박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룹바알, 바알이여 나와서 나 기드온과 싸우자라는 뜻을 별명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검은 폐물로 만든 에봇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이 되게 했습니다. 포인트는 신명기가 금하는 요소가 사사들 스토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이 왕이 되어달라. 기드온이 답변은 난 당신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아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해서 이름조차 내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야 라는 이름을 가지고 결국은 형제와 친구들 70명을 죽이는 참혹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사사들의 영웅담 스토리 꼼꼼히 보면 사사들의 그 영웅담 대중적 재미가 있습니다. 로컬 영웅들의 업적을 칭송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맛을 안다고 했는데 군왕제에 대한 안티가 뿌리 깊다라는 것이죠. 사사는 일시적인 지위입니다. 왕은 그러나 영구적인 자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사들의 권위는 그러므로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사의 지위가 절대적이지도 않고 영구적이지도 않습니다. 절대적, 영구적 지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아닌 것이죠. 삼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영웅호걸 아닙니까? 문짝을 들어 올리는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 통쾌하게 블레셋을 쳐부수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 역시 신명기가 금하는 일과 엮여 있습니다.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어찌 이런 스토리가 신명기 신학의 유산을 남겨야 할 편집진들에게 도구로 쓰여졌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신명기 집필진들은 불타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래 종교 우상은 결혼을 통해 침투하는구나. 이스라엘로 함정에 빠지게 하더라. 이런 올무에 저항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 망하는 거더라. 신명기가 최종 편집될 쯤 이스라엘은 과연 포로로 잡혀갔다는 역사적 사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의 비극을 직면하더라는 교훈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코멘트 들어보셨죠? 중요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더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의미가 참 이중적입니다. 왕이 없다? 그 시대에 인간 왕도 없었던 때요. 하나님 왕도 안 계시더라는 뜻이죠. 신명기 편집자가 사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신명기 신학, 신명기 편집, 뭐 신명기 프로그램, 신명기 뭐 손바닥, 신명기의 뭐 맛깔, 뭐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사기에서의 신명기적 결론은 이스라엘 사회의 윤리적 파산입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왕을 옹립할 때가 왔구나.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더라는 고발입니다. 이에 대한 처방전이 왕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사기 스토리 내면에는 왕을 세우는 데 대한 안티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일종의 신정정치를 구상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사사시대를 더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시스템, 위기를 맞아 국정수행과 지속적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학습한 것이죠. 나라 안으로, 나라 바깥으로 원수들이 수없이 출몰했는데 우리를 굴복시킬 정도로 강하더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 사사의 리더십으로는 안 되겠다. 중앙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리더십, 왕을 세우자는 책이 사사기구나 학습한 것이죠. 그래야 다음에 출판될 사무엘서에 잔뜩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속에 신명기의 자국들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신명기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리 망하고 저리 굴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도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초석이 되는 성경 공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